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은혜 아래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필요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맡은 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 그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주님이 못 주시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진대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앙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중고등학생들 신앙 가운데에서도 또 함께 해주시고 학생들이 점점점 자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사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필요한 능력 늘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함께 교제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이고요. 제목으로는 감옥에서의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에 그 찬빛에 나와 있는 앞부분의 말씀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위에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풀려난 사실과 이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여섯 가지로 그 사도행전 16장을 좀 구별해서 적어놨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순종 해놨고 세 번째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되어 있고 네 번째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바울과 실라 해놨고 5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6번에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사도들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순종한 또 헌신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믿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간혹 마음이 좋지 못한 분들은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 봤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뭐 그런 게 대수로운 거냐, 뭐 학예 수양회 여름 수양회 뭐 많이 참여한다 그래서 뭐 그게 뭐 교회의 믿음이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숫자, 구원받는 숫자는 더 늘어나고 또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믿음이 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질적으로 개인적인 믿음은 탁월해지는데 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뭐 혼자 경건한 척 하는 거지. 그 뭐 복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개인적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주님이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6절 7절에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됐죠. 비두니아가 또 이렇게 그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못 가니까 돌아서라도 가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됐죠.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복음 전할 곳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지도록, 원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겁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힘썼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글로 가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마게도냐로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유임을 한번 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동족에게 심한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말씀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 주님의 부름을 더욱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으면서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몰랐지만 주님은 환경을 쭉 통제해 가면서 이방인으로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들한테, 임금들한테도 복음 전하게 되죠.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그 주어진 업무, 그 임무를 다 알고 행한 건 아닙니다. 몰랐지만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주님은 쓰셨던 거예요. 내 계획에 주님의 계획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 알면 내 임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주님의 뜻에 내가 가는 겁니다. 맞춰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불렀던 겁니다. 본인은 몰랐어도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 부름을 더욱 구체화시키셨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동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령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방해받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바울의 결심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이며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번져나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애굽에서의 큰 고통은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생 또 근심들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멍에를 메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가 하나님 공경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면요.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몰랐던 겁니다. 자, 그 다시 본문 거기 유임을 보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며 가정을 개방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의 진정으로 협력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권하였고 강권하여 있게 하였습니다.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의 전도를 배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디아는 이뤄지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주님은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루디아의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개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환상 중에라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루디아와 그녀의 집과 빌립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전도는 됐겠지만 지체됐겠죠. 혹 루디아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로를 틀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만 피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까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요. 그 때를 놓치면 어쩌면 루디아도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변에 이렇게 구원 받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때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때 참 희한하게 말씀 그때 안 들었다면 그때 바로 그 친구가 옆에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드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요 복음 안전해지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두셨고 가정을 전도하라고 하고 이웃을 전도하라고 뒀고 학교에 두고 사회에 뒀는데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순종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순종이지만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하라는 곳에 말하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해라.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 대상이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건 싫은 말이건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 참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가정을 개방한다는 건 초대교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정까지도 개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번에 보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좋은 게 없었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16장 거기 보시면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거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바울 같은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밖에 나가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또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또 간수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도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풀려났었을 때 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바울과 실라 되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굳이 조용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뭐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리도록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조용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유로운 것은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적당히 타협하고 피곤해 지친 몸을 바닥이나 벽에 기대어 답답한 심정으로 있을 법도 한데 이들의 전도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져 있고 자유로운 것은 포박된 상태에서 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온몸이 십자가에 박혀진 상태에서 오로지 입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한용은 구원했죠. 사지가 못에 박혔잖아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강도, 비난하는 그 강도들 생각했죠. 아직 입은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는 있겠다. 그냥 전도했잖아요. 입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조용히 읊으면서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이 소리 지는 것을 누가 들었겠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옆에 돌로 치는 사람들이 들었고 그걸 또 바울이 들은 겁니다.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화형당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둘러선 관중들이 피에 굶주려 있는 그 관중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자한테 물리고 불에 태워 죽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찬송이요 그들 양심 속에 막 박힌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마음밭을 일구게 됐던 겁니다. 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입만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거죠. 사지를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죄인의 모습이 똑같을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더욱더 구별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 중에 더욱 담대하고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어둠이 빛을 더 밝게 하는 것처럼 밤하늘이 별들을 더욱 반짝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고난 속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욥을 더 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갔잖아요. 욥은 인내하였거든요. 그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내하고 결국 주님이 주신 결말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데 기도가 멈춰지고 찬송이 멈춰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되어 있는데요.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버리면 생각해보세요. 도망가면 기도하고 찬성한 게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성하는 걸 다 들었는데 도망가버리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똑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네. 우리가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환경 딱 좋아지니까 싹 잊어버려요. 누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요 이 태도를 다르게 취하면 안 되죠.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평온합니다. 주님은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 어수선할 법한 감옥을 평온하게 정돈시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28절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죽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간수 죽어요 안 죽어요? 간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잖아요. 간수가 이제 등을 가지고요 쭉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수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큰 기쁨 가운데 구원 얻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물 봅니다. 간수는 중요한 질문을 했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의 대답은 기다렸다는 듯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요 간수 하나만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간수의 집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간수만 구원할 거라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 얻을 거라고. 그럼 간수가 자기 구원 얻고 끝날 거 아닙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자기 가족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간수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은 겁니까?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생겼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루디아의 가정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죄수들 중에서 나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고 큰 지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안전했다라는 것도 다 보게 됐잖아요. 아마 마음밭을 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풀어주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구의 집에 들어갔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형제들이 루디아의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 일부가 또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일행 중에서도 형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빌립보 교회에 되어 있는데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이런 장애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간수의 전도를 위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루디아와 가정,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한층 더 힘을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이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생겨났었던 일들을 루디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의 식구들이 들었겠죠.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 이제 출발하니까.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그 교회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유럽에 복음 전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뭐 아시아에서 한 가정 구하나 뭐 거기서 한 가정 구하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치를 보면 똑같지만 주님 편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아에서도 복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도 여러 교회 중에서 또 일곱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또 전해지기도 했던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먼저 가서 꼭 전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옥에서의 전도,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 헛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뭐 자유로울 때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 받았고 감옥에서 어려울 때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은 메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밖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신앙은 한결같은 겁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아, 환경이 이런데, 뭐 저런데, 먼데, 힘든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리면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수는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간증했을 때요. 그걸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살아났다고. 나는 이미 죽은 거라고. 주님에서 살겠다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주 많았는데요.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헌금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세상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충성되고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요. 우리가 조금 복잡한 길을 갈 수 있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어도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잖아요. 산 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서 하는 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져진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탄자니아에 선교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헛되지 않은 겁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이런 길로 저런 길로, 내가 뭐 혹 좋지 않아 보이는 길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길에서라도 내가 순종하면요, 내가 할 일들이 더 분명해져요. 확실한 건 내가 정말 이 일이 내가 그 원해서 하는지 안에서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길에서는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주님 기준에 맞추십시오.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맡은 부분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있는 곳에서 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피곤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또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늘 주님을 인정하고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면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